저에게 신문들하고 웃으며 눈 맞추며 인사하십시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으십시오. 검은 코르벳 승용차가 브루스 윌킨슨 목사님 옆을 웽 하고 지나갔습니다. 지갑을 뺏긴 것도 아니고 아내와 아이들이 다친 것도 아닌데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목사님의 마음이 웽 하고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밥맛이 떨어지는 것처럼 일맛이 떨어졌습니다. 주님이 맡기신 일을 하는데도 마치 모래알을 씹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무엇이 잘못일까? 어디에 금이 가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목사님은 오래 고심을 했지만 자기 혼자는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평소에 존경하고 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상담을 요청했던 리더십 전문가를 찾아갔습니다. 그 리더십 전문가는 목사님에게 목사님 지금까지 살아온 얘기를 좀 해보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윌킨슨 목사님은 자신이 살아온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야기를 조금 하고 있는데 리더십 전문가 선생님께서 이제 그만하십시오. 목사님, 제가 지금까지 500명의 지도자들, 성경에 있고 또 성경의 지도자들, 역사 속의 지도자들, 또 현재 지금 활동하고 있는 지도자들 연구해봤는데 500명이 겪고 있는 그 문제에 목사님이 딱 걸렸습니다. 이 말을 들은 브루스 윌킨슨 목사님은 마음에 충격이 왔습니다. 내가 무슨 문제에 걸렸다는 것인가? 리더십 전문가 선생님은 계속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제 손을 보십시오. 여기 두 손이 있죠. 오른손은 주님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손입니다. 왼손은 주님의 일을 할 때의 사역의 능력, 실력, 기량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맨 처음에 주님의 일을 시작할 때는 주님과의 관계가 생기발랄합니다. 밀접한 관계, 감격이 있는 관계, 기쁨이 있는 관계입니다. 세월이 지나면 이쪽 손, 왼쪽 손의 기량은 굉장히 늡니다. 설교도 잘하고 일도 잘하고 대인관계도 상당히 원만해지고 여러 면에서 기량이 증가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기량은 증가했는데 생산력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목사님, 무엇이 문제인지 아십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아무리 기량이 늘어나도 생산력이 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를 간섭하실 때 훨씬 더 열매를 많이 맺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님과의 교제에 집중하라고 하십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브루스 윌킨슨 목사님은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는 그래도 열심히 일을 한다고 생각했고 내가 하는 일에 상당한 효과도 있었는데 어째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었을까?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말씀 여러분 이미 많이 들으셨어요.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포도나무 비유를 브루스 윌킨슨 목사님이 포도나무의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비밀. 왜 비밀이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많이 읽으셨고 많이 들으셨지만 사실은 그 내용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셨다는 거죠. 그 내용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들이 적기 때문에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15장에 보시면 1절부터 쭉 내려가 보시면 거한다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Abide, 거한다, 거주한다, 같이 사니까 동거한다.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 이 말씀을 안 들어보신 분이 거의 없어요. 다 아십니다. 그러나 실제 생활 속에서 이 말씀을 생활과 관련해서 깨닫고 있는가 하는 건 또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주님과의 관계에 금이 가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쫙 붙어 있는 것처럼 늘 붙어 있어야 그 포도나무에 자양분이 옮겨오지 않습니까? 그 생명, 양분, 이게 다 가지로 넘어가죠. 그것처럼 주님 앞에 주님께 붙어 있으라, 주님과 동거하라는 것입니다. 브루스 윌킨스 목사님은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자신의 생활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5시면 돼. 미국 사람들이 새벽 5시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새벽 5시만 되면 일어났습니다. 일기를 썼습니다. 매일 한 페이지 이상 일기를 썼습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는 일기입니다. 감사할 거 감사하고 회개할 거 회개하는 영적인 일기입니다. 두 달 반을 그렇게 했습니다. 두 달 반 지나고 난 후에 목사님이 앉아 계시는데 마치 대단히 위대한 어떤 분이 방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옆에 앉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두 달 반을 주님과의 관계에 집중하고 나니까 주님께서 가까이 오셔서 자신과 함께 살고 계시다는 것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님과 거한다는 게 이런 겁니다. 신앙의 단계로 말하면 오스 힐만이라는 분이 역경의 위쪽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서 3단계 신앙을 말해요. 첫 번째 단계는 편의의 단계, convenience stage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바로 구원받죠. 예수님을 믿으면 바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사탄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역으로 옮겨집니다. 사탄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순간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다시 사탄의 자녀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복된, 고정된 상태로 들어가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순간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죠. 근데 그 처음의 신앙의 단계는 편안하고 일이 잘 될 때는 주님을 잘 섬기는데 어려우면 벌써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것부터 흔들리기 시작해요. 이게 편의의 단계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실 때 아무런 일이 어려운 일이 없을 것이다, 모든 것이 만사형통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착각입니다. 이런저런 어려움이 다가오죠. 근데 편안할 때만 예수 믿고 잘 될 때만 예수 믿고 어려움이 오면은 그저 교회 발걸음부터 하지 않기 시작하는 것. 이게 편의의 단계. 이 편의의 단계에 있는 신앙인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분석을 해보십시오. 자신을 분석해보세요. 두 번째 단계는 위기의 단계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데 crisis stage. 병에 걸릴 수 있어요. 예수님을 잘 믿는데 애들이 학교에서 입학시험에서 떨어질 수 있습니다. 봉사를 열심히 하는데 사업이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 위기의 단계예요. 어려움을 통해서 다음 단계에 성숙하고 발전하고 깊어지고 여기 들어가는데 이 어려움이 왔을 때에 거꾸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1단계 편의의 단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 나 천당 턱걸이만 하고 살면 되겠지. 주일날 한번 가서 예배만 드리고 두면 되지. 뭐 별스럽게 예수 잘 믿을 필요 있나? 자, 옛날 단계로 돌아갑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옛날 단계로 돌아가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다는 통계가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역경은 발전할 수 있는 기회예요. 복받을 수 있는 기회예요. 열매 맺을 수 있는 기회인데 역경의 은혜를 낭비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위기가 왔을 때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가줘야 되거든요. 그 다음 단계가 conviction, 확신의 단계라는 것입니다. 이 확신의 단계는 순간적으로 이런저런 어려움을 당할 때 흔들릴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자리에 머뭅니다. 오뚜기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지만 그래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요. 여전히 주님을 섬겨요. 어려워도 주님을 섬겨요. 눈물을 흘리면서도 주님을 섬겨요. 아이들이 어려운 일을 당한다고 막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여전히 주님을 섬겨요. 확신의 단계입니다. 주여 내게 복을 주소서,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하는 기도만 하는 게 아니에요. 주여 나에게 은혜를 주시되 주님을 섬기게 해 주옵소서. 주님,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주여, 나를 통해서 영광을 거두어 주옵소서. 이 단계가 확신의 단계입니다. 이 3단계를 놓고 봤을 때 주님과 동거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제 3단계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주님과 같이 사는 모습이 위기 속에서도 주님을 꾸준히 섬기되 확신 속에 살아요. 완벽한 확신은 아무도 없습니다. 순간적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주님과 같이 살아요. 이게 주님과 동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동거한다는 것을 좀 구체적으로 이제 들어가 보시면요, 같이 사는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부가 같이 살아간다, 친구가 아주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같이 살아간다,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같이 살다 보면 관계가 깨어지지 않습니까? 깨어진 관계를 회복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진정한 의미의 교제, 동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관계를 제일 많이 깨뜨리는 요소가 무엇인가? 그 용서하지 않는 겁니다. 많은 요소가 있지만 제일 큰 요소가 용서하지 않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회개를 참 많이 했습니다. 저는 다 사람들을 용서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 제 품속에 모든 사람들을 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공동체든지 들어가면 다루기 힘든 사람도 있고 교제하기 힘든 사람이 있는데 아무리 힘든 사람이라도 끝까지 포용하고 끝까지 축복 기도해 주는 이런 생활을 지금까지 해왔다. 맞는 말이에요. 제가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너 아직도 포용하지 못하고 있다. 사람이 포용의 선을 긋고 삽니다. 선을 다 그어놓고 자신이 포용할 수 있는 사람, 자기하고 잘 교제할 수 있는 사람 이렇게 안으로 놓고 자신과 이제는 막 겉으로는 억지로 같이 지내지만 저 사람 아니야, 저 사람 아니야, 저 사람 아니야 하고 제치는 사람이 있어요. 이 포용의 선이 있습니다. 포용의 선 바깥에 있는 사람만 있어요. 같은 가족이라도 포용의 선 바깥에 두고 여러분 사실 수 있습니다. 저에게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너의 포용의 선 밖에 있는 그 사람을 보느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정치가들 중에도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텔레비전을 보고 신문을 보면 보기 싫은 거예요. 나라를 망쳐놨구만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보기 싫은 거예요. 저의 포용의 선 밖에 그 사람들이 있는 거죠. 촛불집회도 어느까지 해야지,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촛불집회 해야지, 어떻게 나라 망치는 촛불집회하냐 이런 거 분개가 있으니까 말이죠. 포용의 선 밖에 그들이 있으니까 그들이 나타날 때마다 가슴에서 막 불이 올라오는 거예요. 아, 이거 참 큰일 났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그때 아, 내가 저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구나, 용서해야 되겠구나. 아, 이렇게 생각하니까 막 떠오르는 사람이 김정일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데, 아, 많은데요. 김정일 뭐, 악의 극악의 축이라고 그랬는데 맞지요. 극악의 축이요. 그가 하는 일은 극악의 축이요. 그러나 그를 미워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제가 미워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노신이 김신이 막 용서하기 시작하는데요. 아이고, 많더라고요, 많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조이스 마이어라고 하는 여자분을 제가 지난번에도 소개했죠. 미국에서 지금 여성 크리스천 지도자로서는 최고의 영향력을 미치고 있어요. 그의 책이 베스트셀러 중에 베스트셀러입니다. 제가 참 부럽더라고요. 그분이 한번 집회하면 2-3만 명이 모이는데 그 집회에 참석하신 분들 은혜를 참 많이 받습니다. 어떻게 미국에서 저런 일이 일어나는가 싶더라고요. 생활 속에서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에 말씀이 쉬워요. 생활과 착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저도 책을 몇 권 사왔지만 그분의 책이 수십 권인데 그렇게 영향을 미치는 건데, 그분이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술만 먹으면 들어와서 두들겨 팼거든요. 아버지 입에서 욕설이 막 터져나왔거든요. 감당 못하는 거예요, 그 욕설을. 거기다가 자기가 친딸인데도 자기를 성폭행했거든요. 그건 또 1, 2년이 아니고 말이지. 아버지만 생각하면 불이 올라오는 거예요. 아버지를 마음으로 용서했지만 그래도 아버지와 가까이 살 수 없어요. 내 아버지가 70대 후반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조이스 마이어에게 요청하십니다.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너 아버지 가까이 모셔라. 너의 아파트 근처에 모셔라. 그리고 잘 돌봐드리라. 주님,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아버지를 어떻게 모십니까? 주님, 주님 세상에 이게 말이 됩니까?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주님의 부드러운 압박이 와요. Soft pressure. 부드럽게 압박을 하세요. 너 아버지 모셔야지.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잖아. 네가 원수 되었을 때, 네가 죄인이었을 때, 네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할 때, 네가 연약할 때 내가 너를 위해서 피를 흘렸잖아. 보혈을 흘려서 너를 건져주었잖아. 네가 아버지를 모셔야지. 조지스 마이어가 예,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가까이 모시고 돌보는데 마음이 내키지 않습니다.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여러분, 태도는 선택입니다. 바꾸면 되는 겁니다. 용서 못하겠다 아니라 용서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겠다 하면 용서할 수 있습니다. 아버님을 잘 모셔야지 하고 마음의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아버지를 잘 즐겁게 모셨습니다. 아버지 입장에서 볼, 아버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린 시절에 그렇게 딸을 괴롭혔는데 그 딸이 자기를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모시니 아버지 마음이 녹았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딸에게 사과했습니다.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얼마 후에 세상을 떠나는데 조이스 마이어, 저희 아버님 지금 천국에 가 계십니다. 전 마음이 편안합니다. 여러분 이 경우를 보세요. 여러분이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저 사람은 절대로 용서하지 못하겠다는 사람이 누굽니까? 용서를 안 하시면요, 주기도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용서에 대한 기도를 넣으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시고 나니 그 뒤에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천부 하나님 아버지도 너희를 용서 안 하신다 그러셨어요. 그 용서 안 하신다는 것은 지옥으로 보낸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떻게 지옥으로 보내십니까? 그런 일이 없죠. 용서하지 않을 때 구원에는 변화가 없지만은 교제는 끊어져요. Salvation, 구원은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fellowship, 교제는 끊어져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요. 주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니까 주님의 생명이 흐르질 않아요. 주님의 능력이 흐르질 않아요. 주님의 축복이 흐르질 않아요. 그래 예수 믿어도 아무런 증거가 나타나지 않아요.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 평생 여러분의 품이 태평양보다 넓어야 합니다. 용서하시면서 주님과 교제하실 때 여러분 교제의 정도를 생각해 보세요. 존 포웰이라는 분이 왜 내가 당신에게 내가 누구인지 말하기를 두려워하는가, 참 긴 제목이죠. 저는 책을 썼습니다. 왜 내가 당신에게 내가 누구인지를 말하기를 두려워하는가, 내가 누구인지를 털어놓지 못하는가, 그러면서 5단계의 교제, 5단계의 대화 단계를 얘기했어요. 1단계는 상투적인 인사의 단계입니다. 별일 없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상투적인 인사의 단계. 2단계는 나 오늘 지하철에서 20년 전 친구 만났어. 자기가 겪은 일을 말하는 단계, 사실 전달의 단계입니다. 3단계는 야, 중국 역시 대단하더라고. 지난번에 올림픽 그 개막 행사를 보니까 역시 대국은 대국이더라. 우리나라 올림픽 할 때 국가 원수들이 100명 온 적이 없지. 그런데 거긴 100여 명의 국가 원수들이 모였더라고. 부시 대통령도 후진타오 만나기 위해서 30분 기다렸다고. 참 대단한 나라야. 의견이 들어가고 있죠. 의견을 제시하는 단계, 3단계. 친구라고 하면서 말이야. 내가 병원에 입원했는데 코빼기도 안 내밀더라고. 감정이잖아요, 감정. 기분을 말하는 단계. 여기 4단계입니다, 4단계. 여러분이 부부간에 생활을 하실 때 여보 나 다녀올게, 나 갔다 왔다, 밥 먹자, 이제 자자, 나 간다, 또 갔다 왔다, 이게 1단계 생활이에요. 1단계 생활. 오늘 1단계 생활 하신 분은 반성하십시오. 반성. 아니 오늘 갔는데 말이야, 누구도 만나고 그거 할 말이 많잖아요. 할 말, 자기의 분신인데, 부인이 자기의 분신이잖아요. 자기 분신한테 할 말 다 해야죠. 의견도 얘기하고요, 마음의 아픔도 얘기하고. 아, 나 참 기분 나쁘더라고. 오늘 속이 상해서 혼났다. 어째 그런 사람이 있을까? 마지막 단계는 다 털어놓는 거예요. 다 털어놓는 거. 허심탄회라 그러죠. 다 털어놓는 거예요. 주님과의 교제를 생각해 보세요. 주여, 나 오늘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설교 잘 들었습니다. 나 갑니다. 빠이빠이빠이. 1단계 신앙생활 하는 사람, 1단계. 주님 앞에, 아이고, 제가 이런 일을 겪었어요. 저런 일을 겪었어요. 2단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3단계. 주여,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괴롭습니다. 내가 누구한테도 말을 못하지만 참 울고 있습니다. 4단계. 부인한테도 털어놓지 못하는 걸 다 털어놓는 단계, 5단계. 주님과의 교제가 5단계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5단계. 이걸 하는데 중요한 하나의 방법이 일기 쓰는 겁니다. 일기. 여러분 이걸 받기는 참 쉽지 않으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옛날에 초등학교 때 방학 숙제를 일기 쓰던 생각이 나시죠? 여러분 이 일기 어떻게 쓰셨습니까? 매일 쓰지 않냐고 말이죠. 개학하기 며칠 전에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쓰는데 말이야. 일어났다. 밥 먹었다. 낚시질 하러 갔다. 잠자리 잡았다. 그리고 잤다. 매일 똑같은 걸 쓰려니까 이게 정말 기가 막히는 거죠. 이게 맞아. 일기 이렇게 쓰지 말고 주님과의 관계에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를 생각해 보시면서 주님 제가 어제 이런 일을 겪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행동한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교훈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주님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아, 그분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는데 정말 감사했습니다. 아, 주님 어떻게 일이 그렇게 풀리는지요. 정말 감사했어요. 근데요, 아이고 제가 차 타고 가면서 생각하지 말아야 할 생각했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5단계예요. 주님과의 교제를 그렇게 하고 살라는 겁니다. 얼마나 가깝습니까? 이게 친구와 교제하는 것인데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 친구가 나오죠. 14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랬죠. 15절에도 너희를 친구라 하였다 그랬죠. 친구는 다 털어놓는 것입니다. 진짜 친구라면 다 털어놓는 거예요. 5단계에 교제할 수 있으면 진짜 친구지요. 우리가 세상에서 그런 사람 못 찾아도 주님과의 관계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 털어놓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라면요, 내가 친구에게 할 말만 하는 게 아니고 친구가 내한테 하는 말도 내가 듣습니다. 주님께서 여기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7절을 보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렇죠. 내 말이 친구이신 하나님이시면서 나의 친구이신 주님의 말이 내 안에 거주하면 거주 내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9절에도 보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주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주하라. 10절 보세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러면 계명이 무엇이냐? 12절 보세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서로 사랑하라. 그 계명 지켜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아버지와 교제를 나누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켜서 나와 깊은 교제를 나누자는 거예요. 그게 주님 안에 거주하는 방법입니다. 내가 할 말만 다 해버리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무시한다면 그것은 거주하는 게 아니죠. 주님과 동거하는 것은 주님이 하시는 말씀 듣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토록 이름을 알면서 교제하는 사람이 몇 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시간이 있으면 한번 적어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름을 적을 수 있는 분이 몇 명입니까? 가족들 외에 몇 명이나 됩니까? 100명도 채 안 될걸요? 1000명 거의 안 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밖에 안 되는 사람들과 교제하시면서 왜 미워하시냐고요? 왜 이 사람은 되고 저 사람은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랑하시라고. 서로 사랑하시라고. 아내를 사랑하세요. 남편을 사랑하세요. 가족을 사랑하세요. 자녀를 사랑하세요. 교인을 사랑하세요. 친구를 사랑하세요. 여러분의 품 안에 안 들어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한번 만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살아가시면서 남성들은 혹시 예쁜 여자들을 만나면 뭐 예쁘니까 예쁘다고 하는 거야 괜찮겠지만 아내 앞에 가서 내가 오늘 예쁜 여자를 만났는데 말이야 눈이 부시더라고 말하는 거죠. 세상에 그런 여자 세상에 어딨냐고. 아,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그 아내를 사랑하는 거 아니죠. 예쁘면 예쁘다고 느끼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내 앞에서는 늘 거짓말하지 말고 사실대로 말하세요. 따라해보세요. 당신이 최고야. 죽을 때까지. 호백발 돼서 죽을 때까지, 천당갈 때까지 그런 거예요. 진짜 최고거든요. 천당 가보세요. 여러분 아내보다 예쁜 여자 없습니다. 이해를 못하시는 모양이네. 사랑하시라고. 사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용서를 해서 포용을 하시고요.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시고요. 그 주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면 주님과 교제하고 살아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주님과 교제하며 사시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 주님과 교제하는 거 아니에요. 주여 어찌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납니까? 우리 집에 어째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반복했어요.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 주님과의 교제를 깨는 것입니다. 불평 원망하면 안 됩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실 때 이를 악물고 두 주먹을 불 끈지면서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막 참아나가는 거. 이거요. 의지는 참 강해요. 굉장히 강한 인물이에요. 그 사람이 일을 이뤄냅니다. 그러나 정이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 정이 없습니다. 자기의 의지로 어려움을 극복했기 때문에 아주 강인함은 있는데 정이 없어요. 인간미가 없어요. 사람다운 면이 없어요. 그것도 주님과 교제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의지, 우리가 어려움을 극복해야 되겠지만 주님을 의지하면서 극복하는 거예요. 여기 얘기한 것처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분이 아시나니 그분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님, 저는 제가 왜 이런 일을 당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 앞길을 저는 잘 모릅니다. 불안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시는 줄 믿습니다. 제 자녀들 어떻게 되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함으로 견디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주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이혼한 사람들을 돕는 서포트 그룹, 지원 그룹이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면 사람을 둘을 세워놓습니다. 둘을 세워놓는데 처음에는 다 보이죠. 두 사람이 다 눈에 보이니까.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버려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밖에 볼 수 없어요. 한쪽을 보면 다른 쪽을 못 봐. 이분은 이쪽으로 가, 이분은 이쪽으로 가니까 한눈에 볼 수가 없으니까 멀리 사라지면 한눈에는 한쪽밖에 안 옵니다. 그 리더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 한쪽은 예수님입니다. 이 한쪽은 환경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예수님에게 여러분의 시각을, 당신의 시각을 고정하시면, 예수님을 응시하시면 당신은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래,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환경의 시각을 고정해버리면 당신은 거기서 끝납니다.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시면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새로운 희망이 머릿속에 떠오르게 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주님의 생명이 이 포도나무에서 가지로 들어가는 것처럼 그 생명이 흘러들어가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응시의 두 대상이 있다면, 예수님과 환경이 있다면, 환경을 응시하고 낙망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응시하시고 새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주님과 같이 사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주님과 같이 사시게 되시면 열매를 풍성하게 맺습니다. 여러분 여기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을 예수님의 성령론이라 그렇게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론의 원본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원탕을 좋아하시는데 여기 원본이 여기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떠나면 다른 보혜사, 다른 도움자, 다른 상담자, 다른 가이드, 다른 교사, 다른 안내자 성령을 내가 보내주겠다. 그 말씀하시면서 14장부터 16장까지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14장에서 16장까지의 중앙에 15장에 예수님 안에 거하라는 게 들어와 있다는 걸 유의해서 보셔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방법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는 방법이 무엇이냐?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지면 돼요. 여러분이 주님을 사모하시고 주님을 사랑하시고 주의 말씀을 배우시고 주의 뜻 안에서 순종하려고 하시고 주님 중심으로 주님의 십자가 묵상하시고 주님의 부활을 믿으시고 주님의 앞으로 재림할 것을 바라보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주님에게 집중해서 주님과 같이 거주하시면 같이 사시면요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강하게 역사하세요. 성령 충만한 최고의 방법이 주님과 같이 사는 겁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깨우쳐 주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십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교훈과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성천과 예수님이 앞으로 재림하셔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예수의 영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님과 교제하시면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 생수의 강의 원문을 보면 생수의 강들입니다. 포타모이 강들 rivers of living water 살아있는 물의 강들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리라. 나를 믿는 자는 물을 마시듯이 나를 믿는 자 목이 가른 사람이 물을 마시듯이 예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그 인격의 중심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넘치리라. 그 뒤에 말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까지 하는 뒤에 말씀 보면 이는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 여러분이 예수님을 물을 마시듯이 매일 매순간 사모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거하시면 성령께서 여러분의 인격의 중심에서 강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흘러가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의 생명을 운반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게 하시고 여러분이 그것을 느끼게 하시는 거예요. 풍성한 삶을 체험하시게 돼요.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고 하셨는데 그 풍성한 생명이 주님 안에 거할 때 성령께서 그 예수의 생명을 동작을 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나타나는 생명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킨다. 내 계명을 지키면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주의 말씀을 순종해서 말씀대로 사시면 서로 사랑하는 주의 계명 안에 거하시고 주의 안에 거하시면서 주님과 교제하시면 주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것을 나타내 보이시는 거예요. 직장생활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시고 누군지 모르지만 여러분을 돕고 계신다는 걸 알게 됩니다. 가족들이 여러분을 보시고 나는 예수를 믿지 않지만 예수님이 누군지 내가 알만하다는 그런 반응을 보이게 되는 거예요. 주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면서 주님과 교제하는 자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하셔서 그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신다고 했는데 여러분이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회나 어느 구석에 들어가든지 간에 주님이 여러분 속에 살아계신 모습이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구에 사는 주의 백성들 속에 주님이 살아계신 것이 나타나기만 하면 대구가 변하는 거예요. 대구가 바울사도 한 사람이 데살로니가에 들어가니까 데살로니가 전체가 업사이드 다운 뒤집어졌어요. 한 사람으로 뒤집어졌어요. 예수의 생명, 예수의 능력, 예수의 축복, 이 예수의 영향, 예수님 안에 있는 희망 이것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주님과 동거하는 사람이 체험하는 겁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여기 15장 7절 다시 보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16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않았습니다. 참 엄청난 약속이죠. 저는 이런 사람 몇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즉각 응답이 오는 사람들. 주님과 깊이 교제하니까 기도하는 내용이 전부 주님의 뜻이에요. 주님과 늘 조율해서 살고 있으니까 기도하면 전부 그게 주의 뜻대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0% 응답이에요. 놀라운 역사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 마치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포도 한 성인을 막대기에 두 사람이 메고 왔던 것처럼 풍성한 열매. 이게 여러분의 생활 속에 나타나게 하시는 겁니다. 베드로가 고기를 잡는데 너무 많이 잡혀가지고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고기를 잡는데 너무 많이 잡혀서 그물을 들어 올릴 수 없었던 것 같은 그런 역사. 그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야베스가 처음에는 고통으로 출발했지만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존귀한 자가 되었던 것처럼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기도의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다음 주를 마감으로 해서 시리즈 설교를 일단 끝냅니다. 제가 열매에 대해서 징계의 단계를 말씀드렸습니다. 연단의 단계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동거의 단계를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매를 전혀 맺지 않으면 하나님의 매가 옵니다. 여러분 열매를 맺으시면 더 많이 맺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연단하십니다. 여러분이 열매를 많이 맺으시면 훨씬 더 많이 맺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동거의 단계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이게 겹칠 수 있지만 단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열매 맺는 단계를 지나갈 때 사탄은 계속 여러분에게 낙담을 하게 만듭니다. 야, 네가 지금 단계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너 끝났어. 너 인생 끝났어. 넌 너무 늦었어. 저 사람 봐라.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됐는데 넌 뭐냐? 이게 사탄이 낙심시키는 거예요. 낙심시키는 사탄의 거짓말 따라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어떤 단계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셔서 나름대로의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단계든지 일하시고 계세요.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계세요. 사탄의 거짓말에 말려들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계시고 여러분 열매를 최고로 맺을 때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열매를 덜 맺고 있는 동안에도 여러분 사랑하시면서 여러분을 간섭하시고 여러분에게 인도하셔서 여러분이 마침내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고 마침내 엄청난 복을 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낙심하지 마시라고. 남들하고 비교하지 마시라고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내가 좋게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셔서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것이 감사해요. 비교하니까 자꾸 꺾이죠. 비교하니까 자꾸 실망하죠.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시며 감사하세요. 이런 삶이 어떤 삶이냐? 15장 11절 보세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예수 믿는 거 절대로 불행한 삶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거 늘 찡그리고 사는 삶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여기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충만한 주의 기쁨을 어려움 속에서도 맛보는 삶이에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예수 예수 믿었는데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예수 믿어봐요 별 수가 없다. 그건 주님과 동행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과 동행하게 되면 주의 생명이 여러분 속에서 약동하기 때문에 그것이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가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는 주의 생명의 약동을 인한 기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신앙. 징계의 단계에 계시던 연단의 단계에 계시든 아니면 지금 동거의 단계에 와 계시든 어떤 단계에 계시든 간에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과 늘 가까이 밀착해서 동거하는 삶을 사심으로 주님이 약속하신 충만한 기쁨이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펑펑 솟구치는 놀라운 복이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야베스 37기도 예, 우리 같이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저는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고 다윗처럼 생명사의 공간 마련에 헌신하기 위해서 야베스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저는 매일 감사하고 회개하면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아래의 기도를 드리기로 약속합니다. 제가 매일 매순간 주님과 교제함으로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인격의 열매를 맺게 해 주옵소서. 제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주님과 남을 섬기는 봉사의 열매를 맺게 해 주옵소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생명사역을 위해 필요한 공간을 마련하는 일에 저를 사용해 주옵소서. 제게 복의 복을 더해 주셔서 제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옵소서. 제 지경을 넓혀 주셔서 제가 세상 속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손으로 저와 함께 하셔서 제가 맡은 일을 능력 있게 감당하게 해 주옵소서. 제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불필요한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